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레위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까지 모시. 예. 그까지 우선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일 내 날수를 채운다면 내 인생 내 날수, 내가 채운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채운 것을 이렇게 내가 쓴 책을 하루하루 내 인생이 책으로 기록되었다면 분량이 좀 많겠죠, 그죠? 하루하루 내 인생이 책으로 기록되었다면 부끄러운 것 투성일 거예요. 펴보기도 싫을 것이고 누가 그 내 인생의 책을 그 열어볼까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 자체가 정욕에 잡혀있던 삶이고 육체에 잡혀있던 삶이고 세상에 잡혀있던 삶이고 죄악에 잡혀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서 종살이를 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고 내가 부와 명예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았고 또 내가 권세를 얻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속에 잡혀 살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직 대통령을 하셨던 분 일가가 아주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살았던 삶이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뭐 추징금을 이렇게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시던 분이 구속이 되고 아들들까지 이제 이렇게 소환이 돼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권세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있을 때는 좋지만 그 권세가 떠나고 나면 뒤에 찾아오는 그 여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운 날수 제가 이제 60이 좀 넘었습니다. 내 삶 60평생 산 삶이 책을 내가 읽는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도 태어나기 전에 내가 복중에 있을 때 또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부르고 나를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그대로 두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날수를 채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록해놓은 그 60평생을 보면 너무 복되고 아름답지만 내가 살아온 그 60평생을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지구녘이라도 기들어가고 싶고 이거 알면 큰일 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날수를 그 채우신 그 날 가운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있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해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일도 안 했어요. 경건치도 않아요. 근데 그러한 날을 의롭게 해놓은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날수를 채운 날 가운데 그날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정욕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또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 대적하고 불신을 갖고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나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내 날수를 채우신 그 날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게 하는 그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있습니까? 아, 예. 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제가 이제 그 요새 머리가 조금 둔해져가지고 책을 봐야 알겠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내 날을 채우시는 날 가운데 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 그 날 가운데에는 그 불법을 사하심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게 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기록해놓은 그 책을 보면 절대 하나님은 나의 불법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실 수가 없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 밑에 이제 사역자 교제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좀 듣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삭 두 아들 있죠. 하나는 누구냐 하면 큰아들 에서고 작은아들 야곱이 있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삭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데도 야곱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음성으로 그를 아는 거예요.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예,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되더라고요. 즉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 음성을 통해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면 나를 누구로 여기신다? 예,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쓰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아, 예.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보면 참 너무 부끄럽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날수를 보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원망도 하고 불신도 가졌고 대적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예수님의 그 나를 빼고 나를 고백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안개현이 좀 어떻습니까? 어우 그 충성된 종이야. 예? 하면 안기현이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아, 오 몸과 마음을 예수님만큼 사역을 잘해. 예? 그럼 안기현이 진짜 사역 어, 그 내 종 박목사만큼 사역을 잘해. 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록해놓은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야 되겠습니까? 아, 두 개 다 봐야 되겠죠? 이러한 나를 이렇게 기록한 주님을 볼 때 마음이 숙연해지고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 어제 이 새 절기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것을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일조를 들고 나가고 또 돈을 많이 갖고 오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예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유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21일까지 무교절인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뭘 들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했습니다. 그걸 들고 나가면 되겠죠? 무교절에는 뭘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예,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걸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있잖아요.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온 그 마음을 들고 쓰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교절날 뭘 들고 서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근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바뀐 간증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 간증을 한 10번 정도 듣고 한 선교사님 간증을 한 5번 정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하여진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으면서 내 혼탁된 마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좋은 음식이 있어요. 아주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이 있어요. 아주 상한 음식이 있어요. 부패된 음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가 섞였어요. 그러면 그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죠.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돼. 그거 먹으면 상합니다. 버려야 되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또 약속도 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내 생각도 있고 내 꾀도 있고 내 방법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고 섞였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입니까? 더럽고 혼잡된 마음입니까? 그는 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를 이번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마음이었구나. 정말 이거를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인체공학 이야기를 하기를 이 피부 속에 이 세포에 탄산가스가 딱 물고 있대요. 절대 이게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산소가 들어가면 딱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갑니까? 회개를 해도 떨어져 나가요? 금식을 하면 떨어져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죄가 딱 떨어져 나가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면 버려야지가 됩니까? 버려지는 것입니까? 버려지면서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만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이나 이것을 이기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만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주셨지만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내 마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인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그들의 그늘이 됐지만 목마르고 능력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도 도망가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 막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알아오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립니까? 항상 거역했대요. 아니 내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아닌데 내가 다른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학교도 갔지. 항상 거역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알게 하기 합니다. 필경은 복을 주려 하십니다. 즉 내 첫 것을 폐하신 것은 두 번째 것 예수님의 사신 그 삶을 내 삶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성경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을 해서 우리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요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말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7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세 아들 앉혀놓고 제 아내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내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당신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당신은 막내를 데리고 찢어지고 나는 첫째, 둘째 아들하고 내 성격이 맞으니까 둘째 내가 어떻게 하든지 두 아들을 데리고 나는 떠나겠다. 결론적으로 7년 결과가 이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베푸시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해서 어디를 거닐고 왔어요? 광야를 걸어왔다는 거죠. 광야. 처음에는 할 수 있다는 그 이 각오, 내가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가 새롭게 복을 받는다 막 이런 마음,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내가 그래도 이태리 선교사 하면 정말 거기 선교 잘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이게 7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싹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이혼과 또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거 배우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셨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온전히 이루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그 황봉사 눈 뜨는 그 보셨습니까? 황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황이죠. 내 황육신입니다. 그래서 황육신 참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뭔 얘기 하려도 그리워버렸대. 도와주세요. 예? 아, 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했어. 알겠어? 예, 깨달아? 예, 분명히? 예, 말해봐. 그걸 30분을 했다고, 30분. 그러면 목사님이 이 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또 7년 동안 자기가 로마 사람은 안 됩니다.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로마는 안 됩니다.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30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뭘 알았느냐 하면 야 내가 미쳤구나. 즉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죠. 즉 선악을 아는 지혜를 쫓아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귀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서 잘 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7년 동안 많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 한마디가 없었네요. 그때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잘 읽다가도 여기만 쓰면 다 잊어버려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세상에 의롭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시니까 우리 세상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주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도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막 꿈틀꿈틀꿈틀꿈틀 하면서 막 말씀이 들리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듣고, 또 하나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 자기 그 근본이 발견된 간증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이제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과부로 자기를 키우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머니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자기가 미국에 선교사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50이 좀 넘으셨는데 거기서 영어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 3일 넘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 하더라고. 밤새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밤새 어떤 눈으로 세우면서 울면서 그래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대요. 주일날.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조금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무너져버리더라는 것이죠. 얼마 못 가서 형편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냥 무너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오는 거 포기했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 3주를 더 사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맞으면 말씀대로 우리 어머니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 맞으면 왜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우리 어머니 죽었잖아.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말씀 앞으로 안 믿기로 했어.
뭐 말씀 믿어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내 마음 평안도 그랬어. 돌아가셨잖아. 아무리 교제를 해도 교제가 안 들어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잡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버렸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도 이루어주시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 버렸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왜 성경에 없냐고 그러니까 안 써놨으니까 없죠. 그래? 그러면 자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말씀이야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러면 말씀이 맞아 틀려? 틀리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말씀이 이루어져야 맞지 안 이루어지면 틀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틀리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시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봐봐. 자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목사님 아셔 모르셔? 아십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을 믿으셨어.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말씀을 믿으셔. 자네는 말씀을 믿었어.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네는 말씀을 버렸어. 거기서 아,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보았다. 그럼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들어갔어요. 야,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맞으면 믿고 내가 틀리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제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의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간증을 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감사했고, 야, 나도 이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고 종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8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40년, 80년 했죠, 그죠? 어떤 선교사님 7년, 어떤 선교사님 몇 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라는 것은 근육의 힘, 하갈은 근육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생산을 했지만 이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으로, 즉 근육의 힘으로 자식을 잉태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생산을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힘, 떡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은 이후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얻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있어요.
칠칠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칠칠절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칠칠절이냐면 초실절에서 맥추절 그 전체를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것을 이제 그것의 예시로 말씀을 칠칠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칠칠절은 뭐라고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죠. 맥주절 그 초실절을 칠칠절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그 칠칠절 속에는 이제 초실절이 들어 있는데요. 이 초실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들녘에 이제 뭐 보리, 밀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뭐, 응? 그럼 가득 농사가 열매를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는 첫 달을 드리기 전에 그다음 낫을 대면 절대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밭에 첫 달을 베요. 이건 첫 달을 베서 딱 묶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이 제단 위에서 요제로 드린다 하면 요제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첫 단을 연락을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추수를 해서 수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창고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여러분 거기에 첫 단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려지는 첫 단과 밭에 있는 모든 단들은 똑같은 단들이죠. 첫 단은 밀을 드렸다면 밭에 있는 것은 보리입니까? 아니에요. 다 보리 단들이에요. 자, 첫 단이 밀이면 밭에 있는 것 다 밀이에요. 그래서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그 첫 단과 밭에 있는 단들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단은 부활의 첫 열매에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밭에 있는 모든 단들은 첫 단과 똑같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 자주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갈라디아 3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다. 이게 성화라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네 마음속에서 음란한 마음 빼낼 수 있어요? 자네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 빼낼 수 있어요?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가요?
예,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참 예수님과 내게 똑같으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붙잡고 똑같이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아,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듯이 나도 소경을 만나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서서 걷게 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걷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자유를 줬듯이 나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자유를 주듯이 나도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참된 진리와 자유를 주고, 그래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첫 단과 밭에 있는 단이 똑같듯이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붙잡으시고 머리에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또는 초곡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목사님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8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교제하고 오후에 또 그리고 저녁 11시에 퇴근하시고, 이야, 하다가 내가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코피나게 생겼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고, 나는 제자니까 또 그렇게 그냥 냄새 풍기며 사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자유스럽겠습니까? 잠깐만 숨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못 사니까 죄스러우니까 잠깐만 숨으려고 하겠어요? 앞에 나가겠어요? 잠깐만 숨으려고 하고, 아무리 따라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의 첫 단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세요? 나도 그 밭에 있잖아요. 그럼 같아요. 같아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네. 아,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듯이 내가 같아지려고 참 어리석었다. 정말 어리석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나와 예수님이 똑같다. 똑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안계현이 좀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 틀렸어. 그러시겠어요? 저는 충성된 종이라 내가 그에게 직분을 맡겼어. 좋아. 그러신대요. 밑에서 다 들었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내가 나한테 물어 뭐라고 하겠어요? 이라이 밥하러다 똥 사 먹은 놈아 이놈아. 내가 나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를 다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쟁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게 이제 그 이제 수장절이에요. 수장한다, 쟁인다. 그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자, 지금까지 칠실절 이제 끝냈어요. 77절 뭘 그럼 77절에는 하나님이 뭘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1년 3차 뭘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누굽니다? 예수입니다. 그걸 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요.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이 그 이루어주신 그걸 들고 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요, 왜 초막절을 지키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할 때 마음과 배가 부를 때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성경에 마태복음 21장에 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했을 때의 마음과 부요해졌을 때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포도 한 송이를 싸서 줘도 아이고 주인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품삯을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게.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이튿날 오면 또 포도를 따서 또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포도를 들고 들어가면 자녀들도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하고 너무 포도가 맛있다. 좋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집에 그 극상품 포도 그거 한 봉다리 들고 들어가면 최고의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가족끼리 돌아앉아서 너도 하나 따먹어라 나도 하나 먹고 너무 맛있다. 아버지도 잡수세요. 오냐 나는 포도밭에서 많이 먹었다. 너희 먹어라. 그 가난할 때 사람이 가난할 때 흐르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을 보고 주인이 마음 어떠냐 하면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무 불쌍해. 뭐 자꾸만 주고 싶어.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가난하니까 주인하고 이 품꾼하고 막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더 불쌍하니까 아, 이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할까?
옳다, 내가 알았도다. 이 포도원을 이들에게 세를 주면 이들이 포도원을 갖게 되면 부요해지게 되겠다. 그러고 나면 이들 마음속에 나오는 감사와 저 가난도 떠나고 저기 그 헤어진 옷도 떠나고 저 낡은 집도 저 떠나고 추운 곳에서도 따뜻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줬다 이 말입니다. 새로 주니까 처음에 그들이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하늘 끝까지 고맙습니다. 주인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다 밥술이라도 먹는 것이 주인 덕인 줄 알아라. 그 주인이 오시면 큰 절을 해야 된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를 생각하신 분 주인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포도가 너무 좋으니까 막 극상품 포도인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갖다 따다 파니까 막 그 집 포도만 들어오면 장사꾼들이 막 서로 살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포도를 주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권도 사서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잃어버려요? 당연한 줄로 알더라. 내 포도 내가 갖다 따서 파는데 누가 뭐래? 세만 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주인의 그 종들이 그 세를 받으러 왔는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막 종들을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역시 두드려 패고 죽이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내 아들은 이 포도원 상속자니까 내 아들한테는 잘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우리 것이 된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적은 것 하나를 주어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고 하지만 어느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상을 섬기더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막절을 허락하신 것은 근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게 하며 또 더 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전부 곳간에 다 쟁이고 광야로 쑥 빠져나가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씻을 때가 있겠어요? 있어요? 초막에서 사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시작이 여기였어. 너희들이 시작이 광야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역하고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말씀으로 살게 함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복을 주어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셨어. 너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어 하면서 자기의 근본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새 절기 초막절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먹이온 대로 배가 불러서 하나 배신하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본이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대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적을 하는 사람. 대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 근육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섬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이 많은 곡식을 풍성케 함으로 이 곡간에 가득 수장을 하게 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인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지런함이나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고 우리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케 하셨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악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 하고 내 근본을 보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초막절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뭘 보게 하셨느냐 하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 초막 안에 일주일 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 이 가나안에 수장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우리 내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산 삶을 인하여서 천년 동안 예수님의 왕노릇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그때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세상에 나 같은 이것을 왕으로 세워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그 복이 또 있다 해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초막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광야를 만나게 하고 그걸 만나면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내세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다가 바로 왕 앞에 바치는 일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 이끌어갈 때 그때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치리자로서의 세움을 입는 그곳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 초막절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에서는 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차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있는 날들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네요.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감사합니다. 뭘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서는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내일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는데 그걸 한 3시간 하면 되는데 1시간으로 줄여가지고 내일은 그 절기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